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이 장엄하게 처음으로 선포됩니다. 이사야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구원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주어지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누군가와 함께 가는 길이기도 하였지만 때론 홀로 외롭게 혼자 가셔야 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당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시어 선포하시고 그러나 편협한 사고의 틀에 얽매어 당신의 마음과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따끔하게 혼돈하시고 그 결과 봉변을 당할 위기에 처하셔도 그 한가운데를 힘차고 당당하고 늠름하게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무덤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은 어떠하였습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시며 특히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진정 함께 하시며 참 행복을 직접 보여주시며 이 길을 걸어가셨죠. 이보다 더 멋지고 힘난 모습이 어디 있을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참 어려움과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대로 걷는 사람만이 힘차게 걸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성당으로, 회사로, 학교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렵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그래도 힘차게 걷는 것, 오늘 독서의 바오르사도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 묵상으로 우리도 오늘 하루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 당당하게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1분 결의 이문환 신부입니다. 호스피스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임종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이어주는 활동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고통, 외로움과 이별의 아픔을 겪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돌봄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편안함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환자와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분노, 외로움, 공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호스피스팀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함께 돕습니다. 호스피스는 죽음도 삶의 일부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속에서 캐내는 보물. 오늘은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현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상대가 치졸하게 나오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쏴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즉각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후련함을 느낀다.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찜찜하고 그 말이 화근이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짧은 발화의 쾌감, 그리고 남는 긴 후회.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정 예약 발송이 그것이다. 극한 감정 상태에서 질러버리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먼저 글로 메시지를 정리해본다. 그렇게 작성한 메시지를 바로 발송하지 않고 예약을 걸어둔다. 이메일도 좋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좋다. 나는 보통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약을 걸고 다음날 아침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잔하면서 예약된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다. 그렇게 한 번 더 읽어본 다음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발송하고 아침에 보니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를 수정해서 발송한다. 그렇게 보낸 메시지는 거의 실수가 없다. 내 감정 상태의 극단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고점과 저점의 숙성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내 감정을 예약해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메시지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것이 내 실수를 줄이고 내가 조금 더 견고한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가 24번 준비했습니다. 내 맘의 천주여 이태리 성가 서울의 가톨릭 합창단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조숙경 대표의 작곡의 가우데 아무스 기뻐합시다라는 미사곡 중에 들어있는 이 거룩하시도다도 상투스와 베네딕투스로 나뉘어지는데 상투스 부분 세 개로 되어 있는 곡을 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의 라이프.com 메디투리 에코펑처 앤드 피조세라피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마를 쏙쏙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 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돌린 뉴스입니다. 서울 대교구장 전승택 대주교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 산사태로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나온 데 대해 깊은 위로를 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튿날인 27일 발표한 애도 메시지에서 각잡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한순간에 평온했던 일상을 잃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겪고 있을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희생되신 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와 통신, 전력 등이 끊기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와 구조에 힘쓰고 계시는 구조대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퍼 럭승촌이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등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연간 지방세 인상률을 2%에서 4% 사이로 제한하는 상한선 제도를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몬 왓츠 지방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지방세 인상률이 각각 14%와 9%를 상회하며 주민들의 가계 예산에 심각한 압박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로 사용료 상승,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 등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일상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상한선 조치 역시 오는 2027년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이어서 당장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압박을 겪고 있는 가계에는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크린스 히킨스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당 정부의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 에어고 민생 공약 패키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현 국민당 정부 하에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운영비가 급등하여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집권 시 대기업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2만 5천 달러 이하의 결제 대금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장비 및 설비 구매 시 즉시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10배 대폭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GST 면제 등록 기준 소득도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약 3만 5천 명의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세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서는 활동량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이에 상응하는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interest.co.nz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 정부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 290건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에 214건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90채의 매물 가운데 실제로 매매가 성사된 주택은 103채로 전체 낙찰률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초와 정확히 같은 수준입니다. 매매가 성사된 주택 가운데 해당 지역의 평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비율은 52%로 전주의 49%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290채라는 물량은 6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봄철 경매시장 활성화가 시작될 조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6%에 불과한 낙찰률은 매수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다 선거 이후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노인단체 그레이 파워가 생활비 상승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며 정부에 더 많은 지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웨스트글랜드의 와이타케리 그레이 파워는 6개 정당의 정치인들을 초청해 고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레이 파워 회원 게일리 모리스는 현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뉴질랜드 연금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들은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자선단체 관계자는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친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령층이 정치적으로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잊힌 공동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90만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약 30만 명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13년에서 14년 동안 약 13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케리 그레이 파워는 특히 네 가지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를 복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생이란 대가로 얻은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주거 문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집을 소유하지 못한 노인들이 민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의료 및 노인 요양 비용입니다. 요양시설 비용이 상승하고 적절한 시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또한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전기요금과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병원 입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레이 파워는 고령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노인들의 주거, 의료,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액트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전국적으로 조개류의 하루 채취량을 10마리로 제한하고 어업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적 자원을 회복하고 취약한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어업 개혁안의 일부입니다. 액트당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별도의 일일 채취 제한이 없는 다른 어종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가리비 준서를 중단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높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액트당은 특히 하우라키만 해양공원의 경계와 일치하는 별도의 어업관리 규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감소한 어적 자원을 회복하면서 기존 어업권 보유자들의 비례적인 재산권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피셔리즈 뉴질랜드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어업방식에 경제적, 환경적 비용을 측정하고 환경이 미치는 피해 정도에 비례하도록 기존 어업부담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트당은 어업관리의 목표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최대 지속 가능 어획량을 목표로 삼기보다 더 많은 어족 자원과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액트의 환경보호 담당 대변인 카메론 럭스터는 건강한 해양 환경이 성공적인 어업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족 자원이 고갈된 지역을 회복시키고 취약한 서식지를 보호하면서도 레저 상업 어업의 기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어업부 장관인 뉴질랜드 포스트당의 세인 존슨은 액트당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사냥과 낚시를 즐기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그는 액트당 정책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자신 역시 오클랜드 주변의 바위 웅덩이에서 해양 생물 채취량을 줄이거나 라후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의 자유 및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지를 둘러싼 선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에 저녁 때까지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라이프.com, 메디트리 에코펑처 앤드 피조세라피,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화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수 모짜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얘가 이 방송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평상시 때 저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진지하게 한다고 제가 약간 경박스러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 친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방송은 진지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원래 저는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라는 거, 네. 또 이러면 또 많은 분들이 좀 뭐라 그러시겠지만, 네. 진지할 때도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웃으면서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들을 좀, 알아보죠. 저번 시간에 제가 미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복음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 15장에서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일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투덜거리면서 시비를 거는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아 예수님이 왜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 즉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죄를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죄는 단순히 계명을 어긴 잘못보다는 근원적으로 생명의 하나님과의 단절, 즉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났더니 배가 고파 죽을 뻔했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축제를 통해서 풍족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충만한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면서도 우리가 어느 쪽에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며 누구 안에 있을 때 생명이 넘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유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도 단순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주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생명을 갈구합니다. 행복하고 영원히 살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 옛날에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블루초를 구해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술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전공학, 생명공학도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피를 젊은 사람의 피로 갈아 끼우는 실험을 통해서 젊음을 되찾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재 문명의 발전과 또 산업화 사회는 인간의 삶을 외적으로는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인간에게 커다란 혜택을 주면서 미래에는 더 큰 편의를 제공하리라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현대 물질과 과학 문명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해와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 또 인간을 물질과 기회 노예로 전락시키면서 사라져가는 인간성, 또 여러 가지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 등등 많은 곳에서 생명이 넘쳐나기보다는 절망과 죽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분명 풍요를 이루고 있지만 풍요 속에서 생명력이 넘쳐나기보다는 방향을 잃고 헤매는 가운데 점차 인간성과 생명의 요소들이 죽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받아서 풍요를 누리지만 아들은 점차 그 풍요 속에서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며 결국 배를 굽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듯이 현대 문명에 풍요가 있지만 그 풍요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삶의 목표를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한 후에 결국 점차 공공에 허덕이며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이가 없었고 홀로 남아서 죽음이 문 앞에 있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순간이 바로 먹을 것이 남아도는 생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돌아가 다시금 살고자 합니다. 결국 생명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즉 관계와 친교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면 생명 넘치는 삶을 유지하기보다는 우울과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도소에서 가장 큰 형벌은 바로 독방에 가두는 것입니다. 고독이 얼마나 죽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지 이 독방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독방에 갇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갇히면 갇힐수록 정신분열적인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환각을 보게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독방이 엄청나게 무거운 형벌이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통해서 아 인간이 고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는 있을지는 몰라도 관계 상실, 삶의 방향성의 상실들을 통해 더욱더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는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참 생명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항과 28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항부터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아예 안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인 행위들, 기도, 제사, 예배, 묵상 등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길을 표현해왔다. 이러한 표현 양식들은 비록 모호한 점들을 내포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것들이므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일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세상과 또 사람과 하느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존재이고 이 관계를 맺을 때만이 진정한 생명 안에서 또 기쁨 안에서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관계가 실종될 때 인간은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기쁨보다는 절망의 바다에 허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종국에는 아버지를 찾게 되듯이 인간은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글에서 34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개방성, 윤리적 선에 대한 감각, 자유와 양심의 소리, 무한과 행복에 대한 갈망 등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묻는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 영혼의 표지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근원은 오직 하느님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격적인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착각과 오류를 일으키는 내부적인 조건 때문에 이성의 빛만으로는 하느님을 온전히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접근 가능한 종교적, 윤리적 진리들도 현재 인간 조건에서도 더 쉽게, 확실히, 오류 없이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고 가톨릭 교회 글에서 38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교리서, 이 교리적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인간에게 하느님의 계시의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계시의 빛, 그 참된 계시의 빛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분, 또 하느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겐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기쁜 소식을 전한 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미사 안에서 또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해서는 노래고 오셔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날개에 잃었던 아들 듣고 오겠습니다.
마구마구 뿌리며 방탄스럽게 생활하다가 알거지가 되어버렸네.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아 많은 일꾼이 배부른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네. 굶어 죽어가게 되었네. 마침내 그는 마음 고치고 아버지께 돌아갔네. 멀리서 오는 그 아들 보고 아버지 달려가 났네. 이렇던 아들 돌아왔으니 어서 잔치를 열자구나. 소한 말이 안 주시더니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이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큰 아들을 달래었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것이 모두 내 것 아니냐. 하느님 사랑은 이와 같아서 용서하는 아버지처럼
사랑의 날개에 잃었던 아들 듣고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교회적인 내용을 하니까 성경 약방이 아니라 교리 약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까 참된 계시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에서도 참된 계시의 빛 누굴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또 하느님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최고의 전례입니다. 가톨릭 괴굴에서 1071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를 볼 수 있는 표징이 되게 하고 이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입니다. 미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의 전례인 것인데 미사는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는 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인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 이웃과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성체를 통해 우리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는 수직적인 친교, 하느님과 나와의 친교, 그리고 수평적인 친교, 나와 이웃이라는 이중적인 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성호경을 한번 보셔요. 성호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결국 이 미사라고 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즉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런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아 이거 안에서 우리는 아 수직적인 친교와 수평적인 친교가 미사 안에 담겨져 있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게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사에서 영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생명을 얻는 순간이고 그 생명은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과 내 이웃과 함께 맺어나가는 친교 안에서의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 기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신의 몸을 얻은 우리들은 내 이웃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 기도문에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성찬 기도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셨죠. 피를.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릴 피, 즉 내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은 나만을 위한 풍요를 추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도 내 자신을 위한 풍요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볼 때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느낄 때 가능합니다. 요한 첫째 서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요한 첫째 서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된 생명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아예 못 사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삶은 지금 우리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자랄 때 그 아이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생명은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언제나 죽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불안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부 부모의 어떤 폭력과 또 부모의 비난 안에서 자신이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희생과 내어주는 생명을 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력도 튼튼해져서 자신의 생명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줄 수도 있고 본인도 죽음이 아니라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줄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입만 맞췄겠습니까? 살찐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먹으며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인내와 아버지의 끊임없는 내어줌의 사랑이 결국 아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미사의 구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 탓이오라고 죄를 고백했지만 우리가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더니 즉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비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빵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내어줌의 사랑, 이 사랑이 결국 우리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동서 간 또 국가 간, 민족 간, 사회 간, 인간관계가 소홀해짐으로써 현대인들은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집과 또 정신적인 이기주의의 노이로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더불어 활기 있게 살 수 있게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가 해야 될 일일 수 있겠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 삶의 방향점을 잡아줘야 하는 것, 이것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고 오히려 AI 시대에 오히려 종교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이 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둔이라는 영화들을 보면 인류 역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둔 영화 중에 둔의 어떤 백과사전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보면 인류가 맨 처음에는 기계화된 문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기계화된 문명 속에서 인간성이 추락하다 보니까 인간의 회복, 그래서 버틀런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에 대한 회복을 외치면서 기계들을 다 부수는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둔이라는 영화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러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좀 더 인간 안에서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인간적 삶인가를 알려주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종교는 용서와 자비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이며 종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저분들이 종교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또 분란을 조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닐 수 있겠죠. 우리가 종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즉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용서의 사랑, 끊임없이 내어줌의 사랑, 이러한 것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생명력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노래 듣고 와서 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바리톤 송기창의 생명의 양식 듣고 오겠습니다.
살게 하리. 나그네를 사랑하여 나그네를 살게 하리. 나그네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바리톤 송기창님의 생명의 양식 듣고 왔습니다. 그 김선인의 가야금 연주 이렇게 들으면서 노래를 듣다 보니까 꼭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진지하다가 약간 또 경쾌했다가 또 진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에 쏙 드는 곡이었습니다. 네, 문자 하나 소개시켜드리죠. 2934님께서 성경에서 교리로, 교리에서 성경으로 이어지는 강의 핵심인 생명. 마음에 새기면서 일상을 돌아봅니다. 사순 시기에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안 쓰는 플러그를 빼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사순 시기 처음만큼 이어가는 건 쉽지 않네요. 신부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사순 시기에 생명을 지키는 실천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초반에 계획하신 금주 계획 잘 지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 사순 시기에 생명을 지키는 실천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불을 잘 끈다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회용품 있잖아요. 그걸 좀 잘 안 사용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살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요즘에 환경운동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인간은 환경에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제대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들을 보호하고 그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뭐 일회용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좀 더 요즘 이제 옷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화학 어떤 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패션 때문에 여러 가지 옷을 사고 뭐 쉽게 버리는데 이 쉽게 버린 옷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면 가난한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옷도 사실은 너무나도 이렇게 막 소비하는 형식의 어떤 생활 방식, 옷 또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좀 더 우리가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금주계획, 네, 금주계획은 결국 실패했고요. 절주로 갔습니다. 절주로 갔고, 네, 사람이 다 그런 거죠. 계획대로 모든 게 다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고 성공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금주 계획은 했지만 결국은 절주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절주는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에 대한 것 우리가 아까 계속적으로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장 큰 것은 친교입니다. 친교가 동반되지 않는 모습들은 사실은 진정한 생명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또 아버지와 친교를 나눌 때 진정한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내 이웃과의 친교 또 주님과의 친교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이웃들 또한 아픔들을 그냥 단순히 외면하고 그냥 잊어먹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또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과 친교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살아가시고 또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곡으로 류선영의 태양의 창가 들으시면서 오늘의 성경 약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쁘고 또 미사 안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다시금 얻으신 가운데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친교를 이루면서 기쁨과 행복 가득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웨 라이프.com 미드트리 아이크펑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당은 해외로 이주해 학자금 대출을 회피하는 데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우주군 사관학교를 창설합니다. 한국 정부가 네팔의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을 찾기 위해 헬기 운항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가도린 뉴스입니다. 서울 대교구장 전승택 대주교는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수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나온 데 대해 깊은 위로를 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튿날인 27일 발표한 애도 메시지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한순간에 평온했던 일상을 잃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겪고 있을 두려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희생되신 분들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와 통신, 전력등이 끊기면서 구조와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구호와 구조에 힘쓰고 계시는 구조대원과 의료진,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서울대교구는 피해 지역 주민들과 피해를 입으신 한국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은 해외로 이주해 학자금 대출 상한을 회피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뉴질랜드에 남는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은 낮추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재집권할 경우 국민당은 2017년 4월 1일부터 연소득 24,128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의무 학자금 대출 상환율을 1달러당 12센트에서 10센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크리스토퍼 럭슨 당 대표와 니콜라 윌리스 재무담당 대변인이 어제 함께 발표했습니다. 상한율 인하에 따른 비용은 향후 5년간 4억 3,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당은 해외 체류자의 학자금 대출 상한을 보다 강력하게 진행함으로써 연간 약 1,5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당은 상한율 인하에 따른 비용 4억 3,800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인 2억 8,300만 달러가 2026-27 회계연대 기존 학자금 대출 잔액을 일회성으로 감액하는 데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외 체류자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통해서는 연간 약 1,500만 달러의 순 회수액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윌리스 대변인은 국민당이 재집권할 경우 이번 변경안으로 졸업생들이 직장생활 초기에 자신이 번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오클랜드의 로켓 랩에서 정책을 발표하며 이는 인재를 뉴질랜드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며 기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보다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해외 체류자의 모든 학자금 대출 잔액에 적용되는 연간 이자율에 1%를 추가해 6.6%를 올리고 장기간 상한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체 이자에 더해
단계별 추가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구 이주 요건에 따라 해외 체류자가 기위 세이버를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자금으로 미상환 학자금 대출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당은 또한 국경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고의로 상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심각하고 지속적인 상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윌리스는 국민당의 졸업생 백포켓 부스트 정책은 뉴질랜드에 남기로 선택한 젊은 졸업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해외로 떠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ANZ 경제학자들은 금리 상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정권 교체 시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가능성 등이 주택가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ANZ 뉴질랜드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에서 경제학자들은 여러 요인 가운데 금리 상승이 가장 중요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7월에 기준금리를 25베이스포인트 0.25% 인상했으며 앞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도 추가 인상을 단행해 공식 현금금리 OCR을 약 3% 수준의 중립금리까지 올린 뒤 이후 경제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올해 9월 2일, 10월 28일, 12월 9일에 기준금리 OCR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금융시장은 10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약 50%로 보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12월까지는 추가로 한 차례의 완전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Z 경제자들은 또한 현재 주택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순임대 수익률은 역사적 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이 임대소득을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는 데 드는 금융비용과 소유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투자자들의 수요가 다른 매수자 집단의 수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약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금리와 낮은 자본이득 기대 등 부동산 시장의 다른 부담 요인과 함께 향후 세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매수자들이 향후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주택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ANZ 뉴질랜드 경제학자들은 밝혔습니다. ANZ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으로 6월 30일 기준 총 대출 잔액은 1175억 뉴질랜드 달러를 넘어섭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긴급 입법 절차를 거쳐 복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의 수천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실업급여, 잡시커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0년 11월부터 부모의 소득이 6만 7,225달러를 초과하는 18세에서 19세 청년에게 잡스이커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소득 기준은 6만 5천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 정책으로 인해 약 4,300명의 청년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 고용부 장관은 이런 법 개정이 복지급여 의존도를 낮추고 사람들이 취업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뉴질랜드 연금, 재향군인연금, 지원생활수당 또는 서포티드 리빙 페이먼트에 준하는 긴급급여를 받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를 받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역시 이번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밑돌고 있는 가운데 인접국인 호주의 임금 상승폭이 뉴질랜드를 훨씬 앞지르면서 숙련기술 인력의 호주로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현 국민당 정부가 근로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질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생활비 위기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강한 노동법 체계와 교섭력을 바탕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수당과 임금을 인상을 이끌어내는 반면 뉴질랜드는 노동 환경 악화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의료, IT, 건설 등 핵심 전문 인력이 호주로 대거 유출되는 두뇌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 개정과 인력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럭슨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등하는 지방자치 단체 재산세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연간 지방세 인상률을 2%에서 4% 사이로 제한하는 상한선 지도를 공식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몬 와츠 지방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지방세 인상률이 각각 14%와 9%를 상회하며 국민들의 가계 예산에 심각한 압박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들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도로 사용료 상승,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상한선 조치 역시 오는 2027년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이어서 당장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압박을 겪고 있는 가게에는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당 정부의 고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A Fair Go 민생 공약 패키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현 국민당 정부하에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운영비가 급등하여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집권 시 대기업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2만 5천 달러 이하의 결제 대금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정산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장비 및 설비 구매 시 즉시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10배 대폭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등록 기준 소득도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약 3만 5천 명의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한 세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서는 활동량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낙찰률은 이에 상응하는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interest.co.nz는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경매 290건을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의 214건보다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290채의 매물 가운데 실제로 매매가 성사된 주택은 103채로 전체 낙찰률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와 정확히 같은 수준입니다. 매매가 성사된 주택 가운데 해당 지역의 평가액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 비율은 52%로 전주의 49%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290채라는 물량은 6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봄철 경매 시장 활성화가 시작될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6%에 불과한 낙찰률은 매수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데다 선거 이후 양도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현지 시간 미국의 우주군 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위치한 미 항공우주국의 린드 비 존슨 우주센터를 찾아 나는 집권 1기에 미군의 여섯 번째 군종인 우주군을 창설했으며 오늘 또 다른 역사적 발표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주군 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과 민간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달과 달을 넘어선 곳으로의 야망 확대를 고려할 때 이는 나에게 정말 설레는 일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현재 가장 잘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선 숙련된 군인, 엔지니어, 민간 운영자 등 모든 분야의 인재로 구성된 한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진행 중인 대이란 해상 봉쇄 등 미군의 주요 작전이 우주군 사령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분야가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이며 우주에서 2등이 되려 한다면 지구에서 1등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에 집중하면서 세브론을 비롯한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도 현지 유전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세브론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사업하는 유일한 미국 대형 석유 기업으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와 세 개의 합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전 업체인 할리버튼도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업체에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힌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장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존경받는 델시 로드게이스 임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납세자 부담 없이 베네수엘라의 650억 배럴 이상이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교도소에서 이슬람 수용자 패거리 갱스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비이슬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개종을 유도하거나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야당인 보수당의 닉 티모시 예비 사법 장관은 29년 이 시간 미국 폭스에 출연해 영국 교도소의 이슬람 수용자 중 백인 비중이 약 20%에 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일반 백인 인구 비율 대비 매우 높은 수치로 닉 장관은 교도소의 신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교도관 협회 등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수년 전부터 누적된 교도소 내 조직화된 이슬람 갱단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일각에서는 일부 시설이 자생적 극단주의 훈련장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영국 법무부는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조직적 극단주의 증거는 없으며 대력 혐의 수용자의 리더십 행사 금지 등 관리 감독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현지 분위기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헬기 운항을 추진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임차 헬기 한 대, 두산 에너빌리티 임차 헬기 한 대 등 두 대가 운항을 계획 중입니다. 현장 기상 상황과 수색 구조를 주도하는 네팔군 당국의 판단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운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임정부 임차 헬기 한 대가 2회 이륙했는데 이날 네팔 정부 당국이 운영한 헬기를 제외하면 한국의 헬기만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가 뜨면 정부는 위어댐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위어댐은 실종된 한국인 일부가 근무하는 곳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하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6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0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8원 7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늘은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이 내일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에 저녁 때까지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메디토리 에코펌처 앤드 피지오세라피 JP 에듀케이션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데스카페입니다. 데스카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한한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활동입니다. 특정한 의제나 목표, 주제 없이 죽음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이 모임은 사별의 아픔을 치유하거나 상담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토론 모임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데스카페는 9월 6일, 10월 4일, 11월 1일, 12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버킷헤드 라이브러리에 서 있습니다. 기본 손바느질을 배우며 핀 쿠션을 만들어 보세요. 기본 손바늘 기법을 배우고 나만의 핀 쿠션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즐거운 수업에 참여하여 기초 손바느질 기술을 익히고 매력적인 핀 쿠션을 직접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료가 제공됩니다. 9월 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KL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진행합니다. 브레인 차자입니다. 성인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브레인 차자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입니다. 두뇌 건강 증진과 기분 전환 및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웰빙 지원 브레인 차지 프로그램은 오클랜드 전역에 지정된 도서관에서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소를 확인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웰빙 경험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스클럽 안내입니다. 체스클럽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전술을 갈고 닦으며 훌륭한 체스 코치님의 조언을 통해 실력을 한 단계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기본적인 체스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체스클럽은 9월 2일, 16일, 30일,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앱섬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195 마노카 로드 앱섬에서 진행됩니다. 무료 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무료 선거 설명회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 투표 체험도 진행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일랜드 파크 라이브러리 16 하일랜드 파크 드라이브 하일랜드 파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